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이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이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기리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기리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다윗을 대적하던 이스라엘 나라 안팎의 모든 적대 세력들이 완전히 진압되거나 이제 제거됨으로써 다윗의 왕권의 기반이 비로소 견고해지고 또 이스라엘이 통일된 왕국으로서의 기틀을 점차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다윗이 행했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특별하고도 의미 깊은 사건 한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요나단강 건너편 마하나임 지역, 지금의 요르단 북부 지역입니다. 이 마하나임 지역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지역에 대단한 유력자, 즉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마길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 집에서 오랫동안 숨어 살고 있던 사울왕의 직계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므비보셋을 찾아내어서 그 사울왕의 왕가가 한창일 때 누렸던 그 모든 사회적 지위와 재산상의 그 경제적 권리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뿐만 아니라 므비보셋 자신은 평생 왕의 식탁 앞에서 다윗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예루살렘 왕궁에 늘 거주하면서 다윗 왕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왕자로서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기까지 해줍니다. 이 므비보셋이 누군가라는 점을 우리가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엘하 4장 4절 앞에 있는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간략하게 이 므비보셋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므비보셋은 5살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두 사람의 삼촌을 잃게 됩니다. 그 전장에서 대패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멸망 지경에 놓인 상황 속에서 적군들은 사울 왕가에 속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물밀듯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때 므비보셋의 유모가 이 므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을 하다가 그만 떨구는 바람에 두 다리가 아마 부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그는 평생 두 다리를 저는 그런 불구자로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므비보셋이 이제 사울 왕가가 몰락을 하고 다윗 왕가가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마하나임 지역이라는 곳에 숨어 들어가서 마길이라는 그 유력자의 집안에서 이제 피해서 숨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아주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말을 매우 주목하게 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인해서 그 아들에게 므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 특전을 베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특별한 서신에 대해서 므비보셋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므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살아 생전에 먼저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초인적인 그 헌신 그리고 희생을 기억했던 다윗이 아마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그렇게 각별히 챙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을 인해서 므비보셋에게 이 은총을 베푼다라고 했던 다윗이 3절에 들어가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므비보셋에게 베풀어지는 이 환대와 특별한 예우가 사실은 사사로운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호의나 선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다윗의 말 속에는 요나단을 인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단순히 요나단과의 감동적이고도 애틋한 그 드라마틱한 인간적 우정 때문이다라는 뜻 말고도 훨씬 더 의미심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베푸는 이 은총, 이 혜택이 사실은 인간적인 다윗의 개인의 그런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므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요나단의 결정적인 도움을 여러 번 받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가까스로 그 위기를 피하게 되는데 그리고 결국 왕위까지 오르게 됩니다만 그 모든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황태자 요나단이었습니다. 왕이었던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했고 그 왕의 아들이었던 황태자는 그 죽이려는 다윗을 필사적으로 도와서 그가 결국 왕위에 올라갈 때까지 정말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헌신적인 자기 희생적인 돌봄과 보호를 베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이 요나단을 인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런 요나단의 특이한 행적 즉 황태자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왕적인 특권과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한 채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권을 넘긴다라는 그 뜻 하나만 철저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차원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제치고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말 생명을 걸고 돕는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정말 신실한 신앙 인격으로 무장된 경건한 순종의 삶을 보여준 이 요나단의 그런 놀라운 영적 정체성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6절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도 분명한 사건 속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지금 요나단을 인해서 다윗을 통해 므비보셋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즉 영원히 베푸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식으로 성취되고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요나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 므비보셋을 비롯해서 오고 오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베푸시게 될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이며 그것이 또한 어떤 식으로 성취될 것인지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중요한 사건을 엮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왕 또한 지금 자신이 므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이 호의나 환대가 결코 인간적인 의리나 인간적인 어떤 좋은 감정에서 유발된 요나단에 대한 어떤 신세 가품이나 자신의 그 왕적인 지위, 공권력을 이용한 어떤 시혜적 보상이나 보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 생명을 다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그 특별한 은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은 다만 그 은총을 베푸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베풀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은총의 통로로, 그 은총이 전해지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다윗의 말 속에 있는 진정한 뜻이지요. 물론 다윗은 자신에게 부여된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통로로서의 사명 또한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총을 베푸는 통로, 방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지금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최선으로 받들어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므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온갖 혜택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자세히 기술해주고 있는 이 다윗 자신의 분별 있는 이 신앙적 반응 또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일환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다윗의 순종과 섬김의 삶은 요나단의 그것과 함께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베풀어지게 될 천대에 이르는, 영원히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새롭게 여는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이 이 그의 자손인 므비보셋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주어지는 통로가 됐다면, 또 그 므비보셋을 찾아서 친구인, 신앙의 친구인 요나단과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 이처럼 최선으로 배려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다윗 스스로도 그의 후손 만대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여는 중요한 열쇠를 지금 열어 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와 같은 다윗의 지혜롭고도 분별 있는 신앙적 반응을 활용하심으로써 다윗 자신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셨고, 이로써 더욱 견고하게 구축된 국가적 평화와 안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영적 중흥, 신앙적 부흥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실 므비보셋이 숨어있던 이 마하나임 지역은 과거 사울왕가의 잔존 세력들이 다윗왕조에 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중심 근거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즉 사울왕의 사촌동생인 군대장관 아브넬이 주축이 돼서 사울왕의 막내 아들이고 요나단의 동생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여 반란을 일으켜 7년 반 동안의 내란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그 반군 세력들의 집결지역, 거점이 되었던 곳이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특히 사울 왕가의 유일한 직계 혈통인 므비보셋이 그 마하나임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처럼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통치를 하고 있던 그 시대까지 숨어서 지냈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 마하나임 지역에는 그때까지도 다윗 왕가에 대한 정치적 반감과 저항감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증언해 줍니다. 그만큼 적지 않은 반대 세력들이 그 마하나임 지역에는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므비보셋이 숨어있던 이 마하나임 지역은 여전히 다윗 왕조에 대한 반역과 반란의 불씨, 그 반역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정치적으로 볼 때 매우 불운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므비보셋을 자기 집에 직접 숨겨두었던 마길이라는 이 사람은 아마도 사울왕가의 충신, 더 나아가서는 요나단의 신복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위험한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마길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특별하고도 애틋한 그 언약적인 우정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왕조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아주 살벌하고도 냉혹한 현실 정치 권력의 속성을 뼛속 깊이 체험하고 경험했을 그로서는 사울왕가의 후손인 므비보셋을 그렇게 숨겨서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자신과 온 가족을 죽음으로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너무도 모험적인 선택이었음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므비보셋을 지키고 있었다고 본 것이 옳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두려움과 긴장이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 므비보셋을 숨겨 지키고 있던 이 마길의 집에 갑자기 다윗의 신하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이 다윗의 신하들을 보고 아마도 마길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처럼 벌어진 이 상황 앞에서 크게 놀라고 상심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속으로는 아 이제야말로 때가 왔구나, 이제야말로 모든 게 끝이구나 라고 크게 낙담을 하면서 곧 불어닥치게 될 멸문지화의 큰 피바람, 그 정치적인 보복을 심각하게 각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뜻밖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즉 마귀를 비롯한 너무도 놀랐을 마하나임 지역 사람들이 분명하게 추측했을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다윗왕은 므비보셋에게 엄청난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인 사울 가문 전체에 대해서도 모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권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아주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실 마길뿐만 아니라 이 므비보셋이 다윗의 신하들의 손에 이끌려 다윗에게 끌려갈 때, 그리고 다윗 앞에 섰을 때 아마 대단히 놀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지금 므비보셋이 자기는 꼼짝없이 다윗 왕의 보복을 당할 것이다,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의 그 위협을 죽을 때까지, 참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받았던 이 상황에서 아마도 자신을 향해서 그때 받았던 그 수많은 치욕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죽음이라는 그런 보복으로 분명하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데리고 갈 때는 좋은 일을 해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니까 아마 신하들이 잘 모셨을 것입니다. 뭐 가마에 태웠든 아니면 말에 태워서 데리고 가든 굉장히 정중하게 모셨을 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런 하나의 쇼맨십이었을 뿐이다 라고 분명히 추측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 므비보셋이 전혀 참 예상하지 못했던 대우를 받음으로 굉장히 크게 놀라고 감동했을 것이 분명한 것처럼, 이런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직접 바라보고 있었던 마하나임 지역의 여러 실력자들, 특히 마길과 그 주변 인물들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하심을 너무도 분명히 확인함으로써 크게 감동을 하였음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다윗 왕권에 대한 그동안의 반감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그 누구보다도 다윗 왕권을 적극 지지하는 강력한 후원 세력으로 이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마하나임 지역에서의 그 정치적 민심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매우 뚜렷한 증거가 사무엘하 17장 27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 계속한 라파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라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것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서 졸지에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있는 모든 지지 세력을 잃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다윗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막막해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오래도록 반역의 기운이 아직 설에있던 가장 위험한 땅이요 여전히 정치적으로 가장 불운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이 마하나임을 선택해서 급하게 피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위험한 지역을 찾아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27절 이하의 말씀처럼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너무나 뜻밖의 사울 왕가의 충복이었던 마기를 비롯한 그 지역의 유력자들로부터 큰 환대와 섬김을 받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바로 므비보셋을 숨겨 두었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과 이 바르실레라는 유명한 큰 거부가 이제 이 다윗 왕과 그 일행을 도망쳐온 일행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마하나임 지역의 백성을 중심으로 충원된 대규모의 진압군까지 편성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압살롬의 반란을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진압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18장 1절 이하 전체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과정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 아이러니한 역사의 우여곡절이라고 하니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가 서로 주고받는 역사적인 곡절을 통해서 결국 다윗의 유다 족속과 사울의 즉 요나단의 베냐민 족속은 이후 영원한 화해와 용서를 이루게 되고 온전한 평화와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바로 이것을 통해 이후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큰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성경 안팎에서 그 어느 역사 속에서도 이처럼 정치적으로 정적 관계에 놓여있던 전왕조와 후왕조가 함께 협력해서 이후의 역사를 이루어간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시기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구하는 그 모든 신앙의 부흥과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다윗의 유다 족속과 요나단의 베냐민 족속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포로에서 귀환한 회복 공동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모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의 유다 족속 그리고 요나단의 베냐민 족속은 가장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구약의 역사 내내 다윗의 이 유다와 요나단의 베냐민 족속은 이처럼 늘 함께 구심점을 이루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중심적인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다윗과 이 요나단의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거룩한 믿음 안에서의 우정을 통해서 엮어지는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서사시로 역사적인 서사시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들의 아름다운 우정과 그로 말미암은 역사적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처럼 위대하고도 참 아름다운 결말로 그렇게 매듭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공통된 영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인내와 충성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끝까지 말씀에 대한 충성을 그리고 순종을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나단처럼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행적들, 즉 어떤 희생과 수고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뜻으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통로로 삼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위한 끝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서로를 통해 우리 각자를 통해 서로를 향해서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 어떤 삶과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그런 고통과 시련조차도 가장 극적인 승리와 영광의 경험으로 매듭지어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천대, 즉 영원히 이르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깊이 소망하고 확신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바로 이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큰 위로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은 다윗과 요나단의 삶과 신앙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맡기고 의탁함으로써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오고 오는 천대에 이르는 후손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하늘의 그 복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역사를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풍성히 경험하고 증언하고 자랑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우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를 이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통로가 얼마나 아름답게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오늘의 말씀으로 증언하시고 이제 저희들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새롭게 초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저희들의 인생과 신앙의 모든 여정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과 요나단만큼이나 참으로 귀하게 받으시는 그런 복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충성된 삶으로 일관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더 깊이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며 이 은혜를 함께 지체를 이룬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한몸된 모든 교우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참으로 쓰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 저희 은총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